창세기 89번 메시지 변화됨 아홉 번째 베델에서 야곱은 몇 가지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고 기둥을 세웠으며 그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부었고 그리고 나서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곱이 그가 세운 기둥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은 것을 다룰 것입니다.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부음. 창세기에 언급된 거의 모든 항목들은 성경의 다음 책들에서 발전되는 진리의 씨입니다. 35장 14절은 전제물에 관한 첫 언급이므로 이 구절은 전제물의 씨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구절만 있다면 전제물의 의미를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제물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에서 그 발전을 추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기둥을 두 번 세웠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위에 기름만을 부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기둥 위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지 않은 것은 성경에서 기름은 별로 우리 편에 많은 체험을 요구하지 않지만 포도주는 우리의 체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처음 베델을 찾아갔을 때 그에게는 주님에 관한 어떤 체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젊은 탈취자였으며 주님께 부어드릴 포도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 그는 전제물을 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뒤 그는 주님에 의해 만진바 되었고 다소 변화된 후에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약간의 체험이 있었으므로 주님께 드릴 전제물로 그 기둥 위에 부을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전제물이 명백히 우리의 체험과 관계되어 있음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함에 관한 체험 후 기본 제물들의 더함. 모든 제물들이 그리스도의 예표들이고 우리의 체험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 제물들과 전제물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 제물들 중에 하나인 속죄물은 죄인들의 체험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죄인들은 속죄물을 드리러 오기 전에는 아무런 체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죄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얻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체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전제물을 부을 수 있으려면 얼마간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전제물은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체험으로 구성되므로 체험 없이는 이 제물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처음 7장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 기본 제물들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봅니다. 당신이 이러한 기본 제물들로 그분께 드리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전제물은 절대로 우리의 체험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전제물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기본 제물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체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그분의 회복 안에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체험해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단지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진보할 때 우리는 결국 이 기본 제물들 위에 더해지는 제물인 전제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단 하루밖에 안 된 어떤 사람을 가정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분명 그리스도를 체험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는다면 성도들은 그가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으로 취한 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배울 때 그는 점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그만큼의 분량이심을 인식할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그의 번제물임을 볼 수 있도록 그를 도울 것입니다. 그는 그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함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절대적일 수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이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의 번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소제물로 누리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실 뿐 아니라 그를 먹이고 공급하시는 분으로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매일 그리스도를 그의 양식으로 취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도록 그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그를 부축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소제물로 체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다른 기본적인 제물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적시어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를 적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의 포도주일 것이고 그 형제 자신은 이 포도주로 적셔질 것이고 사실 그 포도주와 하나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리스도를 포도주라고 말하는지 의아해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에게 왜 그분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그 답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두 비유를 들어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이 이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 천과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새 천도 새 포도주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새 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도록 하는 우리의 새롭고 유일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덮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새 포도주는 분발시키는 생명, 우리를 즐겁게 하고 심지어 미치도록 우리를 분발시키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미치는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새 천이신 그리스도는 밖으로 우리를 덮으며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는 안으로 우리를 분발시키고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치게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미쳐야 합니다. 1935년 여름에 니영계님은 나의 고향에 체류하셨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모두 미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니영재님이 미치도록 우리를 자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쳐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매우 미쳤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서 나와 미쳐야 함을 말해주는 5층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결코 미친 적이 없다면 그는 아직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항상 멋있고 공식적이고 점잖고 규칙적이라면 당신은 표준 이하이다. 당신은 술 취한 사람처럼 주님 안에서 미쳐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냉담하고 조용하며 죽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형식적이며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규칙적인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며 결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것을 아름답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악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결국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로 당신은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얼마나 자주 미쳤었습니까? 당신은 너무 즐거워서 당신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상태, 심지어 기쁨으로 미친 상태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너무 기뻐서 당신이 뛰고 있는지 춤추고 있는지 외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으로 인해 더 많이 미칠수록 더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형제자매들도 그들의 속에서 주님으로 미쳐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오 어떤 기쁨인가, 어떤 포도주인가, 나는 정말 참을 수 없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포도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매번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체험할 때 이 제물은 결국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를 좀처럼 당신의 속죄 제물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체험 가운데서 포도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과 다른 기본적인 제물들로 매일 체험한다면 이 모든 제물들이신 그리스도는 포도주가 될 것이며 당신을 극도로 즐겁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든 부요함 안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누릴수록 그분의 부요함의 요소들은 우리를 더 많이 미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체험한 모든 것은 우리의 새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에서 주님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우리를 덮는 새 천과 우리를 만족시키고 분발시키는 새 포도주로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얼마나 체험해야 하는지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체험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우리 안에서 황홀하게 즐겁도록 우리를 열광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이 누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심지어 포도주와 하나 될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그가 마신 술과 하나 됩니다. 술이 그의 전 존재를 적시어 그는 심지어 포도주로 인한 외모와 냄새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꼭 포도주와 같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포도주로 적셔진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포도주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로 적셔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포도주이시지만 그 포도주는 우리가 될 때까지 우리를 적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포도주가 되어 전제물이 될 자격을 갖추고 전제물로 예비됩니다. 전제물은 단순히 그리스도 자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될 때까지 우리를 적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레위기의 처음 7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제물들을 보지만 전제물은 보지 못합니다. 전제물은 좋은 땅의 수확의 첫 열매들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 것과 관계 있는 구절들인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누림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 첫 누림을 가지도록 그 수확의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했습니다. 수확의 첫 열매들 중 한 단이 주님 앞에 흔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첫 열매들은 하나님께로 흔들어지는 첫 열매로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제물이었습니다. 첫 열매들 중 이 단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은 소제물, 전제물과 더불어 번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의 이 내용 중에 전제물이 언급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제물들과 연관하여서는 전제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이는 그때 제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 베델에서의 야곱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드릴 무엇인가를 얻은 후 그들의 다른 제물들과 조화될 전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과 28장 6절부터 10절은 전제물이 항상 기본 제물과 짝을 이루었음을 가리킵니다. 전제물은 기본 제물의 크기에 비례하였습니다. 어린 양이면 포도주 한 흰의 4분지 1이요, 수양이면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이요, 숫송아지이면 포도주 반 흰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할수록 더 많은 전제물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다만 작은 어린 양으로 체험할 때 당신은 한 흰의 4분지 1에 해당하는 전제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수양이나 숫송아지로 체험한다면 당신은 더 큰 전제물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당신이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드릴수록 그것과 조화하는 전제물은 더 커짐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체험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릴수록 우리가 더 많이 전제물이 됨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릴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제물과 조화하는 전제물을 체험합니다. 어린 양과 수양과 숫송아지는 다만 그리스도의 예표들이지만 포도주는 다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제물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음을 명백히 계시합니다. 그것은 오직 기본 제물들 중에 하나와 조화하기 위해서만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기본 제물들은 그리스도이지만 전제물은 단지 그리스도 자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우리가 되기까지 우리를 적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의 포도주는 단지 그리스도였지만 바울은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포도주는 바울을 적셨고 그로 하여금 포도주가 되게 한 마태복음 9장 17절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전에 이 포도주는 단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가 되어 우리는 전제물로서 부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어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베델, 하나님의 집안에서 우리는 전제물로 부어져야 합니다. 매주일 모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갖지 못하는 믿는 이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전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분명코 아닙니다. 그들이 전제물일 수 없는 까닭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집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합당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은 그 위에 전제물이 부어진 기둥입니다. 만일 그 기둥 위에 부어진 전제물이 전혀 없다면 그때 그 기둥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그 안에 전제물의 부어짐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그 모임에 대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집인 모든 집회에서는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전제물일 것입니다. 신약만으로는 영적인 것들,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에 관한 것들을 분명하고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구약에 있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5장에서 매우 생생한 그림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는 야곱을 봅니다. 28장에서 야곱은 이 기둥을 하나님의 집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기둥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문제라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기둥 위에 부어지는 전제물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건축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아직 그 기둥 위에 전제물이 부어졌는가의 여부를 질문해야 합니다. 전제물은 포도즙 틀로부터 나오는 포도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의 체험에서 나옵니다. 포도주 틀로부터 나오는 포도주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 취하여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정도까지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로 인해 완전히 만족하실 것입니다. 이 뜻은 깊습니다. 내가 믿건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기간에 주님과 함께 계속 전진한다면 그러한 전제물이 되어 주 예수님, 저는 이미 관제물로서 당신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고 정직하게 깊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미 주님을 위하여 관제물로 부어지고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제물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기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깊고 실질적이며 우리의 체험 가운데 뭔가 깊은 것을 만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적셔져 그의 유일한 관심이 그리스도와 교회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매우 깊이 만집니다. 제사장의 봉사를 위하여.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 직분의 헌신이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매일 전제물과 함께 계속적인 번제물을 드려야 했음을 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봉사에 계속적인 번제물과 조화할 전제물이 필요함을 가리킵니다. 나시린을 위하여. 전제물은 또한 나시린의 율법과 관계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분별의 날이 다 찼을 때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물들과 함께 그는 또한 전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나시린은 뛰어나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으므로 전제물을 드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전제물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서 나옴을 증명합니다. 그분을 체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전제물을 가지지 못합니다. 전제물은 단순히 객관적인 주님 자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가 되는 정도까지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관적인 방법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족해하기 위해 붓는 포도주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하여. 술 취한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술입니다. 그는 항상 술에 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꿈도 술에 관한 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하여 이와 같아야 합니다. 베델에 비치십시오. 우리는 다른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글은 그가 교회를 위하여 미쳤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취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베델에 해당하는 그의 용어는 교회요, 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로 취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내 교회 사람들은 미쳤습니다. 당신 네들이 아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어떤 숙녀가 집회 후에 내게 다가와 이 선생님, 왜 당신은 항상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왜 당신은 가족 생활에 대하여 말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족에 대하여 매우 많이 말하기 때문에 나는 가족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학교입니까? 사업입니까? 가족입니까? 나의 유일한 관심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술 취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교하기 전에 바울은 내가 이미 관제로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교회라면 우리는 동일한 것을 말할 준비가 됩니다.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이 나는 왜 야곱이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전쟁을 부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오직 하나님의 집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는 전제물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의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교회들을 위하여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교회였으며 그들은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순교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바울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놓는 위험을 감수하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들의 목을 내놓는 위험을 감수하였고 오직 교회들에만 관심이 있었으므로 의심할 것 없이 그들은 전제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제물에 대한 구절들을 거듭거듭 음미해야 합니다. 나는 전제물이 우리가 체험한 기본제물에 더해지는 것임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다만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체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라면 우리의 체험은 빈약합니다. 우리의 번제물은 전제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기본제물에 항상 조화를 이루는 제물인 전제물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는 제물은 단순히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기본 제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전제물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물이 더 클수록 우리의 조화를 이루는 제물은 더 커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 제물들만 드린다면 우리의 제물들은 빈약하고 우리의 체험은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제물들로 매일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제물들과 조화를 이룰 무엇인가를 가져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는 제물은 기본 제물들로 인한 우리의 체험에서 나옵니다. 기본 제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조화를 이루는 제물인 전제물이 됩니다. 이 지점에 이른 후 우리는 우리가 베델에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전제물에 관한 구절들을 조각그림 맞추기에 조각들처럼 함께 짜맞춘다면 우리는 전제물이 주로 교회를 위한 것임을 볼 것입니다. 전제물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35장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성경에서 그 문제의 원칙을 결정합니다. 전제물은 기둥 위에 부어졌던 까닭에 하나님의 집과 연관되어 처음 언급됩니다. 기초인 창세기 35장 14절 없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전제물에 대해 읽는다면 전제물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제물에 대한 첫 언급으로 돌아와야 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베델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봅니다. 전제물에 관한 마지막 언급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물은 역시 교회, 곧 베델을 위합니다. 그러므로 첫 언급부터 마지막 언급까지 전제물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전제물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간판인 기둥의 건축을 위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 위에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순교입니다. 순교는 그리스도에 관한 체험으로 충만한 전제물의 부어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넘치도록 충만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부어지고 순교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순교당하였는지 아닌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영과 태도와 삶의 방식에서 그들이 이미 순교당하였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집을 위한 참된 전제물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부었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제물을 붓는 것은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관계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는 포도주이신 그분으로 충만되고 적셔져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분의 예배와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위에 부어질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가 되는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많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제물의 의미입니다. 기둥 위에 기름을 부음. 창세기 35장 14절은 또한 우리에게 야곱이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부은 후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는 야곱이 먼저 기름을 부었어야 하는데 잘못하여 이렇게 하였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라 전제물의 부어짐이 기름을 이끕니다. 우리가 전제물로서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성령의 흘러나옴을 체험할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전제물로서 부어질 예비가 더 많이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름을 누릴 것입니다. 기둥이 세워진 후 그것은 기름이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것이 성막에도 적용됩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 그것은 거룩한 기름 바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기둥이 세워졌고 그 위에 전제물이 부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기둥이 기름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기둥 위에 부어진 그 기름이 그것을 인쳤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둥이 거룩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름의 부어짐은 하나님의 집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성별되어 하나님께로 분별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위에 전제물로 부어질 준비가 된다면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즉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영의 인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령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전제물로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 위에 거룩해 하는 기름 바람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전제물로 부어질 준비가 된다면 교회는 기름 바름 받을 것이며 기름 바름으로 인쳐지는 교회 생활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영의 참된 체험은 전제물의 부어짐과 관계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120명의 체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120명은 전제물로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11명과 더불어 섰을 때 그는 이미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기름, 곧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그들이 전제물로 부어질 준비가 되기 전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베드로가 그때 순교당하지 않았음을 주목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순교자처럼 그곳에 서 있었고 그의 목을 내놓는 위험을 감수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의 종교인들이 그를 반대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눈에 120명 모두는 이미 전제물로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인치기 위해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늘에 속한 기름 바름으로 발라졌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 조직과는 달리 교회는 거룩했고 분별되었고 성별되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온 교회들이 이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이미 관제로 부어져서 하늘에 속한 기름인 성령이 교회 위에 내려져 인치고 거룩하게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분별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델에서의 체험입니다. 베델을 인식함. 야곱은 베델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한 후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임을 그가 알았음을 암시합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에서의 야곱처럼 우리 또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실질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의 제단을 쌓아야 하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둥을 세워야 하며 하나님의 집 위에 관제로 부어질 준비가 되어 신성한 기름이 그 위에 부어져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